사사기 말씀 13장입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12번째 사사가 삼손입니다. 우리 뭐 온니엘, 뭐 에후, 뭐 드보라, 뭐 기드온, 입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 것처럼 뭐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사사 같은 경우는 그 내용 자체도 사사기 내에서 비중 있게 양도 많고, 근데 이제 소사사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쭉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뭐 아이들을 많이 낳고, 뭐 당나귀 타고 다녔다, 뭐 이렇게 끝나는 사사도 있고, 좀 그렇죠. 삼손은 특별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삼손 그래서 이제 손이 세 개인가 생각했었는데, 어렸을 때. 뭐 그건 아니고 힘센 사람의 대명사. 그럼 이제 삼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삼손의 뭐 이름의 뜻이 있다면 뭐 작은 태양 이렇게 태양이라는 말 자체가 이름의 그 구약시대 이름이 들어가면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고 우리가 뭐 12월 25일을 우리 안식교에서는 뭐 태양신 숭배 날이다 그래가지고 계속 뭐 전도할 때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혹시 뭐 크리스마스 뭐 쇠세요?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말하다 보면은, 왜 자꾸 크리스마스가 뭐라 그럴까? 뭐 그날 태양 숭배를 자꾸 이끌고 나가면은 안식교예요. 그런 것처럼, 삼손은, 이렇게 어떤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 그 앞에서 봤던 뭐 입다, 그 위에 있었던 뭐 입산, 그리고 또 있었던 뭐 엘론, 압돈. 그러니까 입산, 엘론, 압돈은 그냥 휙! 이렇게 지나가요. 제가 잘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각 지파마다 12사도가 다 나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한 6개 지파 정도에서 이렇게 사사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좀 파악이 되어지고, 특별히 이제 뭐 동부, 서부,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각 그 어떤 요단강과 그 뭐 이런 중심으로 그 각 12지파가 이렇게 되게 퍼져 살았어요. 계속 궁금한 거는,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그 민족들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가 됐어요. 가장 어려울 때 광야에서 하나로 이렇게 뭉쳐왔어요. 뭉쳐오다가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니까 그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열두 지파가 흩어져요, 이렇게. 흩어지면서 지파 간에 간격이 생겨요, 이렇게. 간격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그냥 강 건너 보듯이 이렇게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밀접한 지파 간에 어떤 단결이 되어지는 데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그냥 되게 뭐랄까 관계가 멀어져요. 뭐와 똑같냐면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형제가 너무너무 많아. 너무 다복해서 그러죠. 한 방에서 막 콩닥거리면서 막 콩나물국 먹어가면서 막 미역국 이빨에 낀 채 웃고 막 그런 때가 있잖아요. 또 어느 날 형제들이 다 출가해서 살만큼 사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고. 어머니 아버지 있을 때는 그래도 막 뭉쳤는데 딱 돌아가시니까 이제 다 남대는 거죠. 이렇게 다 남대가지고, 야 옛날엔 그랬는데 왜 이럴까.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그 시집온 부인 때문이라고 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많잖아. 이제 뭐 지금 우리가 현실로 겪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렇죠. 근데 뭐 굳이 가족끼리 막 행복했는데 막 다들 잘 살게 되니까 흩어지는 거 말하려고 이걸 기록했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내용들을 풀어요. 이 내용들을 해가면서. 또 근데 이해가 가. 또 말이 돼.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이 산으로 가버리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1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각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족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성경에서 계속 지겹도록 나오는 민족이었다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다윗 생각할 때도 블레셋 생각할 수 있고, 또 블레셋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이스라엘과 굉장히 악연이에요. 계속 망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일어나고, 망한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보면 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 있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삼갈이, 그쵸? 삼갈이 600명 정도 죽였잖아요. 블레셋 군대를. 그러니까 600명 정도 죽였지 블레셋을 진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씨가 계속, 특별히 삼갈은, 삼갈이래요. 이 삼손은 어느 지파냐면 2절 말씀 보니까 단지파예요, 단지파.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그랬지만 가장 그 작은 지역, 그다음에 가장 그 좀 어려운 지역, 그리고 우상숭배가 가장 좀 심한 지파가 있었다면 그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렇죠? 뭐 많은 지파가 다, 사실은 이스라엘,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19명, 20명, 39명 왕들이 사실상은 조금 정도의 차이였지만 대부분 다 우상숭배 노출됐던 건 사실이에요. 역시나 삼손의 출생도,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저자가 갑자기 마노아라는 사람 인물을 이렇게 거론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노아 그 1절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다시란 말이 이게 참 피곤한 얘기입니다. 다시 주인에게 임했다는 모르겠는데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대요. 악이 대충 악이 뭘까요? 이때 말하는 그 악이라는 개념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이때 바알신이 득세했었기 때문에 되게 더러운 신이에요. 왜냐하면은 풍요를 상징하는, 농경 문화의 풍요를 상징하는 그 신이고, 그 안에 아스타로시는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풍요와 다산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많아요, 가족이 많아요, 농사를 많이 질 수가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바알신 같은 경우는 바알신전 옆에 창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창기들. 창기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때마다 그들과 관계를 가져야 그 바알신이 보고서 풍요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건 아주 더러운 논리예요. 근데 그들은 그 우상숭배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전부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가 계속 나한테 풍요롭게 다가와. 우보동 우상숭배는 개인의 어떤 이득을 위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이녀가 산출 막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니까 이 지금 바알신들을 믿는 그 우상숭배, 아스타롯을 믿는 블레셋은 특별히 그런 가운데 있는 이방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뭘 행했냐? 우상숭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바알신 숭배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알신 상은 숭배하지 않지만 그 개념은 우리가 그대로 우상숭배라고 보면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뭐 당대 세계복음화를 앞에 선두에 두고 말을 하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것도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을 하죠. 근데 지금 시대 우상숭배를 또 많이 말하기도 성도들이 또 듣고 싶어 하지도 않죠, 사실상. 왜냐면 서로 다 걸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우상숭배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 자체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계속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이스라엘보다 거의 200년은 가깝게 앞서서 갖고 있는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파워풀한 민족이에요. 블레셋은 특별히 해안선에 있는 다섯 개 지역을 이렇게 뭐랄까 통합을 해가지고 어떤 큰 세력을 삼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해안가이 풍요롭잖아요.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또 물이 이 뭐랄까 사막 그 나라에 물도 자주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굉장히 풍요롭고 여러 가지 발달된 발전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땅의 지역이 있다면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착 정착해서 농사를 또 지니까 당연히 바알신이죠. 그렇죠?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를 신명기 6장 4절 5절 너희는 뜻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기준에 딱 세워두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열두 사사까지 이르기까지 계속 그런 상태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나 그러니까 단지파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의 아내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근데 이상한 게 읽다 보면 이 삼손은요 보통은 어느 민족이 악을 행하여서 어느 민족이 그들을 핍박하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셔 갖고 핍박하면 백성들이 뭐 합니까? 보통 회개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회개 내용이 없어요. 저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지파가 상태냐? 더 이상 회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더 이상 아 늘 그랬어 그런 체념 그런 상태 지금. 아니 어떻게 보통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의 그걸 보시고 안타까워서 선택된 민족들이니까 그때 사사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악을 행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넘겨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주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는 그런 장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이 무르익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악인지 뭔지도 몰라요. 이걸 보면서 아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생각이 많이 좀 들죠.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생략 때 왜 항상 패턴을 가지고 쓰던 내용들을 왜 생략했을까? 많은 묵상거리를 주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마누아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아내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마누아 이름 한 자가 있는데 임신하지 못한 게 큰 고통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풍요의 신을 섬겼고 다산의 신을 섬겼는데 그들 문화에 젖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못 낳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블레셋 가운데 지금 넘겨진 거죠? 40년. 우리가 일제 치하 몇 년 있었나요? 36년인가 뭐 그렇잖아요. 36년 동안 있어도 통 제가 일본어 안 배웠을 때도 어렸을 때 뭐 빠깨스니 스메끼리니 빼다지 뭐 스봉 또 뭐가 있나요? 뭐 야마 뭐 오야지 뭐 많이 알고 알았거든요. 근데 그 36년의 문화가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그 36년 문화 속에서 일제 치하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동화되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동화돼 갖고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또 많은 문인들이 또 많은 정치인들이 살아남으려고 동화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일본을 사실상은 뭐 민족적으로 감전의 감정들이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지금 해방된 지가 몇 년입니까? 근데 지금 이 나라는 40년 동안 지배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태어났는데 40세까지 지배당한 거야. 이 사람은 뭐 사실 단지파 사람 말할 수 없죠. 계속 블레셋 영향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 나라 민족이 그 블레셋 문화가 이미 그들을 잠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40년 그냥 말이 40년이지 한 줄이지만 40년 한번 살아내봐요. 그렇잖아요. 초중고 끝나고 대학원 석사 끝나고 박사 끝나고 또 뭐 할까요? 뭐 박박사 끝나면 40년 될까? 그러니까 계속 그냥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막 그 태양아부터 시작해서 쭉 해도 40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이 없어요. 묘한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아 이게 악이 무르익었구나. 더 이상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만큼의 인식도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런 상태가 됐구나.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단지파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의 가정에 애가 없음을 툭 걸어놓으려요. 아, 지금 40년 동안 고난을 받고 있는데 회개도 없는 그 땅에 한 인물 얘기를 탁 꺼내요. 그 저자는 이 인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이렇게 거론을 하는 거죠.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보면은 입다의 무남 동녀 한 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나요? 계속 뭔가가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은 항상 혼자야. 항상 무남 동녀 뭐 사대 독자 이렇게 말씀 목사님처럼 독자 다 이렇게 뭔가가 한 명이 삼손도 되게 귀한 아들이에요. 되게 아마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겠죠. 그 엄마 아빠가 좀 나이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삼손이 좀 버릇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좀 늦게 출산한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보통은요 어려울 때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요. 부르거나.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는 거야. 아니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엄마 아빠한테 이미 언약을 주시는 거야. 삼손이 힘쓸 내면 최소한 20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불렛의 상태에서 그렇게 큰 거예요. 삼손이 이제. 그 문화를 쭉 배우면서 큰 거죠. 그래서 임신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부정하다. 그 이스라엘에서 뭐 그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 그렇죠? 항상 우상 숭배는 이것과 맞아 떨어지죠. 포도주와 막 술을 먹고 그다음에 성적으로 막 그냥 뭐랄까요? 타락해 버리고 또 바알신 이게 항상 물려있는 맞물려 있는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5절 말씀 보니까 보라네가 임신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라는 사람한테 아이를 안 주셨고 그 사람에게 아이를 주게 하면서 어떤 단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서광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라.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부르짖음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돕기 원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40년 그 기간 동안에 삼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마다 물론 성경 말씀이지만 그런 거죠. 이제 아이를 그 못 낳아서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못 낳아서. 그 낳으면 고통스럽지 않나요? 예를 들면. 나도 사실 나도 이건 쉽지 않고 안 낳아도 이것도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청년들이 묻는 거 청년들이 직접 낳으니까 죽겠대요. 그 놀면 살겠냐? 그렇잖아요. 그 아시죠? 그 백수 과로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과로해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직장에 있으면 아주 코펴나고 없으면 그냥 너무 힘들고 이런 거죠. 이제 아이가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힘들고 어떨 때는 가끔 이제 우리 피니셔 스쿨 이제 엄마 선생님이잖아요. 엄마 선생님. 가끔 이렇게 저녁까지 뭘 준비하는 걸 봐요. 애들은 이미 다 의자에 누워서 자고 있으면 널브러져 그렇게. 엄마들도 떼끈해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가위질 하는 거 보면은 한편으로는 치근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그러니까 집안에 손이 귀한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집안에 이런, 여기를 보게 되면 계속 의미 있는 또 뭐랄까요. 하나님 어떤 잉태케 하심?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삼손을, 왜 삼손이 얼마나 여기까지 보면 삼손에 되게 귀한 인물인 것 같아요. 되게 귀하고, 막 귀하게 클 거, 뭔가 이렇게 후광이 있고, 막 아우라가 막 가득한 인물 같은데, 읽다 보게 되면, 그렇게 수준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쓴 인물이 아니고, 근데 힘은 세. 힘은 세가지고 막 힘은 쓰는데, 좀 뭔가가 좀 많이 엇나간. 그죠? 6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죠. 지금 나시린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누엘에게 아들을 죽여주셨지만 나실인으로 키우기 원하세요. 머리도 자르면 안 되고 그리고 술 같은 것을 먹으면 안 되고 사실은 뭐 이스라엘 민족에서 포도주라는 것이 뭐 술의 개념이겠습니까? 음료수 개념이지 거의.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구별된 삶을 우리 나실인에게 요구를 하죠. 저는 어렸을 때 아 그렇지 이제 목회자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춘천 그 강원도 의암 때면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서원을 하고서 그 서원이 계속 가슴에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기쁜 거죠. 주를 살겠다고 서원을 하고 쭉 가면서 계속 생각을 20살 때 뭐 알겠어요. 20살짜리가. 근데 그때부터 싸워야 되는 거야. 술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담배하고 싸워야 되는 거고 왜 다 피는 문화, 다 먹는 문화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도 성년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하면은 이걸 쉽지 않아요, 그게요. 근데 제가 커서 우리 아이들에게 술 먹지 마라 라는 말을 강하게 못 하겠더라고요. 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힘들고, 대인관계가 이렇게요. 그 참 한국 문화가 이상한 문화인데, 대인관계가 그렇게 넓어지지가 않아요. 직장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따대, 이렇게. 따가 돼갖고 항상 뭐 혼자 있는 느낌. 물론 주님 함께 계시지만 그거 갖고 좀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님들 만나서 모여서 뭐 왕십리 일대를 막 직원들 가고 그러는데 저는 수협에 가야 되고 이런 거죠 이제 모여서 뭐 했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 금협에 가야 되고 뭐 불금이라 그러는데 우리 막 기도하고 앉아 있고 막 또 화요일날 간다 우리 화요 집회가 있고 막 온통 집회니까 목요일날 뭔데 또 목요 전도학교가 있고 이게 뭐 이게. 월요일에 뭐 했대? 아니, 뭐, 말씀 운동이 17개 있었으니 한 주간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이게. 막, 그래가면서, 뭔가가 이게, 직장생활 해가. 사람은 건실하다, 칭찬을 받아. 근데, 뭔가가 이렇게, 전 되게 활발한 편이잖아요. 이게 뭔가가 계속, 그런 거죠, 이제. 군에서도 그래요. 막, 술을 막 주니까 막, 한 잔 마시면 누가 알아, 마시면. 근데 그걸 막 머리에 부어가지고 막, 막걸리 막 옷에 다 묻고. 고천대표 당황하고, 막, 취임상사 막, 돌아 왔다 그러고, 그리고 연대장 막, 당황해서 뛰어나가고, 연대장이 왜 뛰어나가요? 대령인데. 날 불러가지고, 뭐 하다 왔냐고 묻고, 신학생이라고 말을 하고, 네가 내 비서해라 그래갖고 또 비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러니까 이게, 또 알바도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바도 없었지만, 다 예배 걸려. 주일, 토요일날 오후에 걸리지, 뭐, 주일날 오후 걸리지, 수예배 걸리지, 금예배 걸리지, 할 수 있는 게 방학 때 노가다밖에 없는 거야. 노가다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나실에는 그 정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지금 우리 신학교 또 개강할 거기 때문에 목회자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안 싸우는 싸움들을 싸우게 돼요. 그 싸움들을 어려서 싸워봐야 됩니다. 연세대로 싸우시려면 그게 힘들어요. 왜냐면, 아, 다 그런 그게 그런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고 이제 말 연세가 되기 때문에, 아, 인생 다 그렇지 뭐. 이런 게 생각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삼손을 그렇게 하나님이 키우도록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들에게 아들을 줬지만 준 것 같지 않은. 왜? 내 아들이 아니야. 낳고 보니까 막 아싸 아들 그랬는데 낳고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의 아들을 낳으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앞부분에 말했던 부분이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성전에서 한평생 살았던 또 어렸을 때 바쳐진 인물이 있죠. 누구 있습니까?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불렀죠. 그 술 안 먹으면 구별한 거냐 나실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니까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의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의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계속 그 아내에게 나타나는 거죠.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가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라가면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 보내주시는 그 사자가 항상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아 그래도 이랬으면 좋겠다. 너가 딱 세 가족이 왔는데 여호와의 사자야. 알고 보니까 그죠? 말하다가 딱 눈 떠 보니까 없어졌어. 뭐 그런 일들. 그러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용하지 않고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특별 계시의 결정체, 특별 계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뭐 수화가 누구 봤다 그러고 현삼하고 누구 봤다 그러고 박일영 가서 봤다 그러고 서로 말은 다르고 그래봐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게.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꿈을 너무 의지하는 분들 있잖아요. 피곤해 그 사람이 심약해서 그래요. 이 많은 그 이 여러 가지 많아서 그냥 이게 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꿈에서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보면은 다 무슨 라디오도 어떤 사람 들어보니까 꿈을 해석하는 분이세요. 꿈 해석하는 게 다 보면은 그냥 그래요. 근데 꿈을 너무 의지해갖고 막 꿈에 한 것을 막 더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왜?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했던 것보다 갑자기 이루어진 어떤 사실에 대해서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있잖아요. 논의해서 결정한 것보다 제비를 뽑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논의하면서 싸우고 마음 상할까봐 제비 뽑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다.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매번 그렇게 대하는 것은 사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도? 그러니까 이게 횡단보도 건널 때 길이 있잖아요. 횡단보도 건너면 돼요. 무단횡단하면서 교도할 필요 없습니다. 무단횡단하면서 기도해서 건너놓고 와, 나 사고 한 당했다고 감사하다고 헌금 드리고 정도는 뭐냐면 횡단보도 건너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 말고 자꾸 다른 길 물론 중남미나 아프리카 가니까 꿈들을 예언들을 많이 하고 많이 진짜 하더라고요.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의미가 있고 보고 근데 실제 한국 문화는 그렇게 정책되지 않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어쨌든 그 나라마다 주는 은혜가 다르다고 봤을 때 인정은 하지만 계속 말씀 위에 따른 것들을 위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썩 그렇게 좋지가 않죠. 저희 교회도 많은 분이 올 거예요. 많은 이단들도 오고 막 신천지도 오고 막 구천지도 오고 다 올 거란 말이야. 그럼 앞에다가 써놓을까? 뭐 전단체 플러스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써놓을까 하다가도 한편으로는 그거 뭐 굳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지금 계속 마노아하고 여호와의 사자 이야기가 쭉 넘어오면서 넘어와서 그들에게 묻는 거죠. 당신 누구냐 좀 넘어가 봐요. 18절 당신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18절 3장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이하고 묘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스테리야 비밀이야 사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기묘자라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편했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이 온 거냐? 한국어는 그렇게 표현이 되겠지만, 그건 알 수 없어. 비밀이야. 누구라고 말할까요? 난 스스로 있어. 난 나야. 이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사람이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알리기 위해서 보냈던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천사를 보내시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게 좀 더 건강한 믿음으로 나가는데 도움된다고 봅니다. 지금 앞에 있던 우리 입산이라 할지 그리고 누굽니까 뭐 그 압돈이라 할지 또 있었던 엘론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게 없던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삼손에게 나와 있는 2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라는 얘기가 앞에 있던 인물을 그 좀 더 추가 설명드린다면 어떤 입산이랄지 엘론이랄지 압도는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아이들 많이 낳고 뭐 말 타고 다니고 뭐 어떻게 결혼했고 이런 것밖에 없죠. 근데 지금 삼손에게는 지금 출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야. 근데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비극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가면 갈수록 되게 불쌍하고 눈물 나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12사설을 쭉 돌아보고 점검을 해보게 되면 전부 다 그들이 뭔가가 한 나라를 이끌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된 인물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들어요. 아, 참 감사하다. 나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하고 계심을 왜 그대자 수준 이하의 대부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드보라 같은 용맹한 여자 사사도 있었지만 대부분도 보면 삼가리랄지 뭐 에우시랄지 뭐 삼손이랄지 입다랄지 기도원이랄지 다 인물이 인물로 평가되면 대부분 다 평균에서 약간 못 미치는 혹은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한 지파와 한 나라를 살린 것을 결론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나중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큰 분노, 원수를 갖고서 인생이 끝이 나게 돼요. 하나님이 사사기를 왜 허락했을까? 그러니까 진정한 정말로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막상 세운 왕은 사울이었어요. 사무엘이 목동을 양을 치는 아이를 이렇게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기도 하는데 그의 인물이 다윗이죠. 아마도 다윗의 등장을 봤던 사람들 어떤 저자가 사사기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시대가 도래하고 왕의 시대가 왔음을 경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사기를 계속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어지면 계속 사사기가 예표하는 게 뭐냐? 참 왕이 오실 것이다. 얼마 전에 제가 왕이 있는가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게 왕이 있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왕이 아닌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죠. 순종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사사기 시대 속에서 계속 드는 말씀은 참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치 않았고 그들은 육신적인 전쟁에서 전쟁을 막아줄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어떤 왕을 찾냐? 하나님을 참 왕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340년이 지나도 그런 왕이 찾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삼손 얘기를 뭐 앞으로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삼손의 시작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한 사람의 인물을 등장을 이렇게 되게 크게 다루고 있을까? 삼손이 마지막 사사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시대는 사사가 더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12명을 고른 거야. 고른데 막 고른 게 아니라 뭐 북부, 서부, 동부, 남부, 중부에 맞게 배부해서 인물을 뽑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북부 지역의 단지파라고 말하는 그 지역의 삼손을 뽑았다고 생각이 들고 단지파의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심을 단지파와 그 일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앞으로 내용을 더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관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한 귀한 들 인도받아 될 것이고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참 왕이 필요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성도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날마다 믿음을 드리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4개 교회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근래에 출발케 되어진 또 통영교회와 북포항교회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또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할 때 각각 개개인의 마음에 아뢰고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목 놓아 주님께 아뢰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기도로 말씀을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지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리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성도로 인도받고 쓰임받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의 인도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이끌려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4개의 교회와 관련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